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여전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시오니 이 시간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영혼에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된 이 말씀이 심령에서 깊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깨닫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달게 하신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칠고 험난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단에서 연약한 설교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함께 하심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에 기록된 이 거라사인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복음서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이 가장 상세하게 이 본문을 기록합니다. 이 본문은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지금부터 약 20년 전인 것 같은데 몇 사람들과 함께 본문을 묵상하면서 교리 진술이라는 것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또 조용히 한 30분 정도를 같이 본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향 가운데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본문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본문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진술하는 것을 이제 교리 진술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때 받았던 인상이 너무나 강력해서 저는 이 본문을 읽어 나갈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죄인의 심령에 얼마나 큰 인상을 남길 수 있는지를 저는 경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저는 이 거라사 광인의 비참하고 불행한 이 상태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불행과 비참에서 건지셔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회복하신 이 사건 속에 담겨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진리는 사단의 잔인한 파괴력에 관한 것입니다. 사단의 잔인한 파괴력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은 잔인한 원수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사단의 악한 세력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해오고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또 현재에도 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때까지 이 원수는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악한 원수가 우리 가까이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인한 원수는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제는 내가 만족한다라고 하는 만족함이 없이 악을 행하는데 처음 악을 행하여서 그렇게 나쁜 짓을 행한 사람처럼 더 많은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로 불타고 있습니다. 마치 아주 배가 고픈 사람에게 식사를 할 때 한 숟갈의 밥을 먹고 나면 더 식욕이 왕성하게 돼서 더 많은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 사단은 수천 년 동안 인류에 사악한 일을 행해왔지만 여전히 피에 굶주려 있고 악한 일을 더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불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의 잔인성은 사단에게 사로잡힌 불쌍한 사람의 비참하고 불행한 상태에서 잘 나타납니다. 본문 3절과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5절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본문에 무덤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덤은 사람이 거할 만한 장소가 되지 못합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그곳일 것입니다. 누구도 무덤가에 자기의 거처를 마련하지 않을 텐데 사단에게 사로잡힌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면서 비참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밤이든지 낮이든지 사단이 그들 그 가운데서 활동하면 소리를 지르고 제 몸을 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유대인이었다면 무덤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치욕적인 장소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시린이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나시린들은 가족의 장례에도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시체에 접촉하게 되면 더러워진다고 믿기 때문에 나시린의 서약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체는 의식적으로 부정한 것인데 이 사람이 그곳에서 거처를 정하며 살고 있다는 것은 항상 의식적으로 부정한 상태에서 그렇게 자신이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히 들었을 때에 얼마나 정신적인 그 고통이 가해졌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밤은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은 밤도 낮도 구별이 없습니다. 고요해야 할 그 시간에도 안정됨이 없는 불쌍한 삶을 그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제 쇠사슬로 이 사람을 제어해 보려고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에게 사로잡힌 이 사람을 제어해 보려고 통제해 보려고 했지만 이 사람의 괴력은 쇠사슬도 끊어버리는 엄청난 것이라서 사람이 더 이상 제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외딴 곳에 무덤이 있는 곳으로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을 쫓아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절대적인 고독 가운데 거하며 사람에게는 최악의 환경이라고 생각되는 그곳에 버림을 받으면서 괴로움으로 몸부림치는 한 영혼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그의 고통을 가하는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악한 영이 9절 말씀해 보시면요. 많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물으시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이와 같은 사악한 영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이와 같은 악한 영을 볼 수 있다면 이 악한 자가 우리의 집에도 웅크리고 앉아있을 것이고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늘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낙담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늘 우리를 노려보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5장 8절에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 진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세상은 사단이 마음껏 활동하고 있는 활동 무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해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기이한 일이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바로 악한 영의 활동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육체를 해하고 자신의 정신과 자신의 영혼의 해로운 일들을 일삼고 있는 사람들의 그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단의 잔인함은 오랫동안 한 영혼을 비참과 불행 가운데 몰아놓은 이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쫓겨난 이후에 여전히 악을 행하기를 갈망하고 있는 데서 사단의 사악함은 나타납니다. 12절과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한 불멸의 영혼에 더 이상 어떤 해를 입힐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는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제는 곁에서 먹고 있는 말 못하는 짐승에게라도 들어가서 그 짐승에게라도 해를 가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을 보십시오.
피에 굶주려 있는 이 잔인한 원수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영혼에 불멸의 영혼에 해를 가할 수 없다면 말 못하는 짐승에게까지 들어가서 해를 가하고자 하는 이 사단의 잔인함을 보십시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짐승 떼의 주인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고 싶어서 그 돼지 떼로 하여금 바다에 몰사하도록 이끄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사단은 얼마나 교묘한지 오늘날에는 자신의 정체를 교묘하게 숨깁니다. 사탄이 어딨어? 악한 영이 어딨어? 다 거짓말이야 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믿게 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고 또 그 역사가 대단히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이 활동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악한 자는 우리를 노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실족케 하려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늘 기회를 엿보고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붕이 없는 집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그 삶이 괴롭겠습니까? 그린빌같이 이렇게 비가 자주 오는 이 지역에 지붕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바람을 다 맞아야 되는 곳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이 하루를 살아간다면 지붕 없는 집에서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마음껏 여러분을 유린하고 마음껏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악한 생각들, 세속적인 생각들, 죄악적인 생각들을 몰아넣고 여러분들을 비참함으로, 불행함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녀들을 위한 열렬한 부모의 기도가 필요합니까?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없다면 지붕이 없는 곳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서 그들을 악한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단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취하여서 이 사단을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진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놀라운 자비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세와 자비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은 이 악한 사단을 제어하시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악한 사단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시고 또 그 영이, 그 악한 영이 주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악한 영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 앞에 이 악한 영은 즉각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 귀신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절망적으로 부르짖고 간청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떠나라고 명령하지 마시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질병에 대한 권세를 가지셨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파도와 바람 등 자연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생각해 보았고 오늘 본문은 악한 영에 대한 권세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타락하였고 그 존귀함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악한 영이 그들 위에 군림하면서 노예로 사로잡아 비참과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비참과 불행에서 다시 건지셔서 완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는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쫓겨났을 때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간구하는 데서도 나타납니다. 주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들은 짐승떼에 감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영에 대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길 위해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이, 이 사악한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 일에 결코 지쳐하지 않는 이 사악한 영이 날마다 우리를 시험하는 그곳에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숨어서 불화살을 날리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도우심만이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주님의 권세를 분명히 증거하는 것은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하게 회복된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5절과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옷도 입지 않고 시시때때로 귀신이 격동케 하면 소리를 지르며 자기를 상하게 했던 자가 이제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열망을 그가 보이고 있습니다. 밤낮 짐승과 같이 괴성을 지르며 자기를 괴롭게 하고 또 마을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이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할 정도로 온전히 회복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사단은 현재도 여전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사악한 왕입니다. 그들 위해 군림하고 그들이 파멸을 얻기까지 결코 쉬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파괴력은 강력하고 잔인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강하신 분으로서 사단을 단번에 제어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날마다 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사단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미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승리는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이 강하신 주님, 사단조차도 제어하시는 주님을 힘입을 때에 영적인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자비하심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처음 20여 년 전에 이 본문을 묵상했을 때 주님의 자비하심이 참 놀라운 것이었는데 이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또 지난주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 자비하심이 여전히 저에겐 또 놀라운 것으로 경험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폭풍을 뚫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본문에 분명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폭풍이 쳐서 배가 침몰할 만큼의 엄청난 파도가 주님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바다를 건너셔야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결국에는 그 바다를 건너셨습니다. 왜 주께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신 것입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셨던 것입니다. 폭풍을 뚫고 바람을 뚫고 오셔서 사단에게 사로잡혀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모든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그에게 놀라운 자비를 베푸십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귀신 들렸던 자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수많은 무리를 가르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지만 주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일의 생산성의 측면에서 보면 주님의 선택은 별로 생산성이 없어 보이는 거죠. 오늘날 기업가들은 절대 이러한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윤을 많이 남기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을 했다가도 바로 접는데 주님을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고 선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에게 버려져 있는 한 영혼, 그래서 무덤 사이에 거처하면서 짐승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셔야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폭풍이는 바다를 건너가라고 명령하실 때 자신들이 왜 그 바다를 건너야 하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바다를 건너셔야 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 사악한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희생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존귀함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즐거움도 잃어버린 채 마치 지옥의 문턱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이 불쌍한 영혼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바다를 건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자비하신 주님의 사역을 그 거라사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곳에서 쫓겨나셨습니다. 그 귀신 들린 불쌍한 사람을 온전케 고쳐주신 이후에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떠나시기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는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까? 우리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어떤 위험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는데 그 가족들은 우리에게 욕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에이 이 일을 하지 말을걸
괜히 했다. 아마 그렇게 후회할 것입니다.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곳에서 환영받지 못하실 것을 아셨고 그 거라사 거민들이 자신을 쫓아낼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꺼이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셨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함께 주님과 배에 오르는 것을 허락진 않으셨지만 그러나 너의 가족들에게로 가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 얼마나 엄청난 자비를 너에게 베풀었는지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는 그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자비와 은혜를 입은 이 사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감당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동일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갈릴리 바다보다 더 깊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그곳, 무한한 그 우주를 뚫고 이곳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왜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의 그 연약함을 입으셨습니까? 죄 아래 사단의 노예 아래서 비참과 불행한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해하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불행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영혼이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바라보면서 놀라워하지만 바로 그 영혼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진리는 이 거라사인들의 심각한 탐욕에 관한 것입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살았던 그 거라사라고 하는 마을의 사람들의 심각한 탐욕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거라사 지역의 주민들은 돼지를 치던 자들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한 영혼에게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내용은 실로 충격적입니다.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왜 거라사 주민들이 주님을 떠나시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아마도 자신들이 키우던 돼지떼를 잃어버린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2000마리쯤 되면 엄청난 이 경제적인 가치가 있을 텐데 그 당시에 그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였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시라고 그렇게 주님을 쫓아냈을 것입니다. 한 영혼이 사단의 사악한 역사로 말미암아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오랫동안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권능을 베푸심으로 그를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그들에게 별로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것, 돈을 더 버는 일 외에는 다른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이 마음의 무감각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이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전에 보았던 귀신 들렸던 사람의 삶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 또한 별 매력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마지막은 얼마나 비참한 것이 되겠습니까? 거라사인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참 많이 있습니다. 좀 더 돈을 벌고 이 세상에서 좀 더 안락한 삶을 누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쯤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무서운 모습입니다. 사악한 사단이 한 영혼을 우리의 눈에 볼 수 있도록 비참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악한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보십시오. 자신들을 영원한 불행에서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동네를 방문했는데 그 주님을 향하여서 자신들에게서 떠나가라고 요청하는 이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단은 때로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채, 때로는 자신을 가리운 채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악한 사단의 역사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또 친구들 또 주변의 이웃들을 건지시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으로 열렬하게 사랑하고 따라야 할 그리스도를 날마다 따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물질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와 같은 마음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날마다 늘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진정한 만족이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좀 더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갈 수 있게 해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세대가 사단의 악한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이다. 하나님, 그 마지막 종말은 너무나도 비참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불행한 결과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주께서 자비로우신 일을 행하시기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날마다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의 능력을 깨뜨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방황하며 어디로 나아가야 구원을 얻을지를 알지 못하여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리스도의 평강과 안식을 맛보라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친백성들 다 되도록 국에 속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